최근에 몽골 단기 선교팀과 함께 몽골을 다녀왔어요. 이번에 선교팀은 최고의 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성종 담임 목사님이 직접 참여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일일이 목회자들을 만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이효리 목사님은 청년들 다 케어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원팀이 되었는지, 그리고 센텀교회하고 그리고 한가족교회 그리고 문창원 선교사님, 정기현 선교사님이 새로 개척한 은샘교회, 이렇게 네 개 교회지만은 주님 안에 한몸인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오실 때 지도자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헌금을 전달해 주니까 목회자들이 더 기뻤겠죠, 그죠? 예, 여러분 사랑의 헌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몽골을 방문했을 때 몽골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7년까지 거의 10여 년 동안 IMF가 있었습니다. IMF를 졸업하자마자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에 또다시금 정치적,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인구가 최근에 50%나 급감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사역해서 많은 교회들이 성장했지만 현지인 리더십으로 이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발, 중요한 것은 한국발입니다. 한국발 이단이 쫙 퍼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영혼들을 훔치고 있어요. 기독교 인구가 50% 준 이유가 이단 쪽으로 50%가 넘어간 거예요. 불교의 영향력도 있어요. 물질 우선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에게 격려가 필요했고, 이번에 목사님께서 일일이 다 목사님들 만났고요. 그리고 태권도 선교사들 만났고 손을 잡아주시고 다 그 상황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영적인 상실감 속에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여호야김 왕이 율법책을 불태웠습니다. 백성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정의가 사라졌어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았고 지도층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바벨론은 아시리아를 삼키고 애굽을 삼키고 이제 남유다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 지휘자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그는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죠? 그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질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상실 속에서 낱낱이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을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상실의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의 은혜의 순간으로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상실의 순간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상실의 순간에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살라는 부르심이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악행, 공의의 상실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첫 번째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통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그의 질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의 설이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어디서 질문합니까? 성루에 서서 질문합니다. 성루는 파수하는 곳입니다. 저기 오는 것을 파수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힘든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악, 이 백성들이 당할 앞으로 당할 상실, 이것을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보자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긍휼을 구하도록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부응이라는 것은 죽은 것 같이 다름없는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은 상황이에요. 상실과 절망과 공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 살려달라.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에스겔의 어떤 마른 뼈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뼈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하박국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앞으로 임할 많은 상실을 경험하게 될 텐데, 바벨론이 침입해오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당할 많은 상실의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중보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상실의 순간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실의 순간에 그의 믿음으로 살라는 부르심이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나 답답했어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에스겔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까? 에스겔은 5년을 기다렸어요. 5년을. 하나님이 답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하셨어요. 1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유다의 죄 때문에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처소에서 떨리는 하박국은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큰 상실을 입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썩이게 하는 것, 마음속에 근심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자를 떨리게 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통이 심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자의 영혼과 감정이 깃들였다고 표현하는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은 앞으로 유다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공격하는 대상이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징이었어요. 힘이었어요. 성전이 불타버리면은 이스라엘의 힘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조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불태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았던 약속이 있는 다윗 왕조, 다윗의 약속,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현장에서 불타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스라엘의 청년들,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청년들이 잡혀갈 것이다.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바벨론의 모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보통 한 7년 정도 되면 첫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한 14년 되면은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맺히고, 35년이 되면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 감람나무는 열매를 맺힙니다. 아주 큰 나무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의 새싹이 난 모습을 식탁에 둘러앉은 아이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이 말하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한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오늘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관유를 만드는 것이죠. 자,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너무나 필요합니다. 결혼식에도 필요합니다. 감람유는 제사장, 왕, 선지자를 기름 부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큰 상실일까요? 유대인에게 제사가 없다는 것만큼 큰 상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가축이 없어요. 여러분, 가축은 유대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때 그 유목민족이 그 생활을 했었죠.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유목 생활에 대해서 그리워하였습니다. 나그네가 오면은 또 영접을 합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줍니다. 보통 유목민족들이 습관이 있는데 나그네가 오게 되면은 3일간 불평하지 않고 대접을 해요. 그 3일이 지나면은 눈치를 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따뜻하게 가족처럼 영접해요. 그런데 이 가족 집단의 유목 생활이 가축이 없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식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에스겔서에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앞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 얼마간 있느냐? 390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요, 결코 보리떡을 만들어 먹을 때 한 가지 곡물로만 보리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근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섞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건강에 좋겠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결코 섞지 않는데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들판에서 곡물들을 주워가지고 조금 떡을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390일 동안. 그러나 390일이 지난 다음에 양식이 바닥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겪게 될 상실이 얼마나 클까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으면서 그들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실을 그 문화에서 보게 되면은 종족도 무너지고 가축도 없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생존권이 모두가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은 통장의 영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통장에 영혼이 찍힌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영혼이 됐냐고 물으니까 너무 신나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매달 통장에 영혼입니다. 월급날 하루 좋아요. 이주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가 우크라이나 자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향에 갔습니다. 지금 돌아왔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왔는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없었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마음에 갖게 되는 상실감.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죄 지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몰렉에게 잔여를 불태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70번이나 안식일을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더 불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그 나쁜 바벨론을 다 통해 가지고 우리 남유다를 심판하시더니 악인을 통해서 어떻게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대답을 오늘 성경은 묵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죠. 여러분 이 묵시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하박국 1장 1절에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원래 찬양 지휘자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로 말하고 있어요. 묵시를 받은 선지자예요. 평신도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이후에 그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주신 비전은 뭡니까? 성경을 읽어봅시다.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갈대아인의 심판에 대해서 먼저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대아 바벨론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성 두께가 26m였어요. 성 둘레가 18km가 되었습니다. 그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교만의 뜻은 뭐예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풍선 터트리기 게임 아시죠? 풍선을 막 불다가 불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겁이 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펑 터지면은 자기도 놀라고 옆에 사람도 놀라고 다 놀랍니다. 그죠?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서시는 몽둥이였어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늘 땅 온 천지에 있는 모양을 우상을 만드는 제단으로 만들었어요. 천 개나 되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에서 빼앗은 많은 착취물을 가지고 사치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드디어 풍선이 펑! 안 놀라시네요. 펑 터지는 그런 일들이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벨살살 왕이죠. 이스라엘의 성전 그릇으로 연애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그 벽에 손가락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글씨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과거에 교만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고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의 풀을 먹고 하늘에 이슬을 맞고 그 손이 새의 발톱처럼 되었다.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다. 당신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을 사용하여 술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 성으로 가는 물길을 막았습니다.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성이 함락되었어요. 순식간에 함락됐어요. 벨살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첫 번째 비전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교만한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두 번째는 뭡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는 살리라는 말은 구원받는다라는 말보다는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그의라는 말은 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로운이라는 말이에요. 의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이 말씀에서 따와서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은 믿음과 의의를 동일시한 거예요. 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부패한 중세교회에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빛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부르심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몽골 선교팀과 함께 사범대를 방문했어요. 저는 사범대에 가는 것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전에 몽골어를 배웠고 거기서 많은 몽골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제가 공부했던 곳을 방문한 것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안성주 목사님께서는 꼭 가야 된다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안팀과 같이 갔습니다. 아무도 방학이니까 아무도 없었죠. 빈 강의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어요. 그리고 20년 전에 그곳에서 공부했던 그리고 학생 대미, 학생 간절이가 이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모기, 날아다니는 모기가 아니에요. 모기 집사님. 그분들을 그곳에서 만났거든요.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그때 몽골어가 능숙하지 않고 서툴러서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간증했습니다. 특히 제가 겪었던 상실의 경험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로 가기 전에 교구사역, 영안교회에서 교구사역과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참 유익이 되었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기 바로 전 해에 저희 교구에서 중진들이 다섯 분이나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살아가는 막내는 저희 아버지가 50에 낳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습니다.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제 형제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 가정에는 그때 저희 형제들은 있고 자녀가 없었거든요.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가 9번 유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수술을 했는데 2번이나 유산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생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다 찾아다녔고 형수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하는 제자훈련이 참으로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 직전에 정말 직전입니다. 동생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형수가 임신을 했어요.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7개월 만에 출산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호수를 몇 개나 꽂고, 그죠? 의사들은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상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 말을 잘 못하니까 손짓발짓, 그죠? 막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고 나서 교회 오겠느냐고, 성경을 공부하겠느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고, 알고 싶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경험하는 상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실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부르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라는 말인가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크게 선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 비전을 판에 크게 서서 달려가면서 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책도 없습니다. 스피커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크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우리가 상실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실망하지 말자. 믿음으로 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특히 대매 목사님이 하는 간증에 참 은혜가 되었어요. 대매 목사님이 13년 전에 저희들이 사역을 이양했죠.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설교할 거리가 없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은 원로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복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그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은혜가 넘쳤다는 것은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우리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라라는 이 말은 끝까지 기다리며 살라라는 말이에요.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묵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속히 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치 않고 정녕 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말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서는 3장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아주 우리들에게 명료하게 또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림을 그리듯이 말하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 그와 뜻 같은 뜻이에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인은이라는 말씀이세요. 인은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심판, 심판을 통해서 공의가 드러나지만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얼마만큼 공의를 드러나게 하시는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그렇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리는데 고통이 있어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공의를 주시면 믿음이 있는 우리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2장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땅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잠잠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물음표로 시작을 했다가 느낌표로 마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때,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하게 되면 1장, 2장, 3장은 다르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1장은 질문, 2장은 하나님에 대한 비전, 3장은 찬양이에요. 찬양.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박국이 왜 감사와 찬양을 올릴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상실의 순간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크게 읽어봅시다. 셋째, 상실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살라는 부르심이다. 성경 말씀을 봅니다. 3장 17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크게 시작.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우면요, 맛있는 거 먹고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쇼핑을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10점 만점에 5.89라고 말해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근데 하박국이 말하는 즐거움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 우리, 너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감출 수 없어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노력을 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아이를 출산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10점 만점에 5.9. 즐거움보다 좀 더 많다고 말해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요즘 활력, 힘을 얻기 위해서 불멍, 물멍, 숨멍, 바다멍,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좀 더 나가서 비멍, 비 오는 거 보는 거예요. 달멍, 거울멍. 그리고 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향멍. 향을 피웠어요. 어떻게 힘을 좀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죠? 노력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슴은 발굽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산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은 뭐예요? 시련입니다.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능력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라는 말을 했죠. 이 말은 시편 18편에 있는 그 문장 구조를 따온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바위다, 나의 요새다, 산성이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고백하는 고백 속에 나와요. 이사야가 150년 전에 예언했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처럼 우리도 상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결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겠다는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